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주자들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전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경주자들이죠. 단체 경기가 아니라 개인이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 내면의 전쟁은 나 혼자서 치루어야 됩니다. 옆에서 격려는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이 싸워야 되는 전투죠.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면서 달려가자. 고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옆에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경주는 혼자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죠. 손도 좀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당분간만 좀 쉬고 싶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좀 앉아서 쉬다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전화가 오죠. 집사님 같이 갑시다. 수예배 같이 갑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갑시다.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들어도 손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주는 성도들의 옆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또 빚을 갚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홀로 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곧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만의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죠. 아마 여러분 사라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혼자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가 다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갔고 함께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했고 그러나 각자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만의 믿음으로 서야 했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가야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두었다고 해서 덤으로 남편에게 묻혀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도 개인적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있었고 그 산은 부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림으로 인해서 사라 자신이 강해져야만 했었고 성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아마 수월하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사라의 모습이 절대로 수월하게 갔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서 천국 가는 남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의 몫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경수가 끊어졌지만은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승리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때는 절대로 호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굉장히 이 사라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었는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사라가 정말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과장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은요 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라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창세기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사라의 불신앙적인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의심투성이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남편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약속 하나를 받고 왔죠.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무려 10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후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한 명도 주시지 않았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라에게는 불만이었고 그리고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요구했던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까? 불신의 표현이죠. 사라의 독촉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을 합니다. 기다렸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요 기다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성숙함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조바심을 가지고 있고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는, 그 아내는요, 끊임없이 남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고 나만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져 갈 것이고 결국 만나면은 그 감격은 배가 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었을 때 그들은 그 아들을, 메시아를 돌로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0여 년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감격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감격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초림 때에도 환영을 받지 못하셨는데 재림 때에도 그렇게 환영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하면서 기다리는, 신랑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너무 많죠. 기다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 기다림 속에 성도가 성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의 다시 오심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 그 기쁨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는 법인데 사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그 이면에는 사라의 불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10년간 기다려왔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13년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세, 태어난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뭔지 아십니까? 무려 23년간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눌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네 안에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사라의 실랑이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했던 그 믿음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웃음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정도였죠. 그의 불신앙이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렇게 응수를 하는 이 사라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비웃음을 웃을 정도의 사람이 사라였죠.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라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았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무려 23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라가 마음속에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죠.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왜 사라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단산에서 생기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로 인해서 잉태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내년 이맘때에 즉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가슴에 품에 아들이 안겨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임신을 하면요 뱃속에 아이를 몇 개월간 넣어가지고 있습니까? 7개월 7삭동이죠. 예, 10개월이죠. 그죠? 10달을 태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올 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10개월을 태중에 넣고 있으려면요 적어도 사라가 2개월 뒤에는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라의 믿음은 언제 생겨진 어느 기간 속에 생겨진 것이냐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2개월 안에 사라에게 믿음이 생기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졸고 계신 분일 수 있습니다. 맞죠? 2개월 안에 사라에게는 믿음이 생길 만한 이러한 사건이 생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라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라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라에게 생기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주셔서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2개월 사이에 사라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아, 내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는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세 번 정도 그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50명부터 45명, 40, 30, 20, 10명까지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탔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갔던 두 남자, 그 두 남자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두 남자 끌어내라고 그랬죠.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그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니까 정말로 멋진 두 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는데요, 남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노소, 남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노소,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늙은이나 어린 남자 아이들이나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놓았습니다. 쉬쉬하면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카밍아웃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키스하는 그런 장면 사진 자주 올라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7월 5일날 대구, 서울과 대구 딱 두 군데서만 합니다. 이 동성애 퀴어 축제. 오는 주 주일날 또 그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심판뿐이죠. 그 도시가 유례 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네게 성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보았죠. 그 속에서 그래도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던 롯의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붕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롯의 두 사위 될 사람이 탈락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이 범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더불어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특별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함께 떠나왔던 조카 며느리였죠.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과는 또 다르죠. 여자는 여자와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사라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롯의 처가 그렇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그제서야 이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삶 속에서 평범한 일처럼 그렇게 일어나니까 성도들 마음 속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면 아마 그 땅을 팔았던 값을 감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았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난 다음에 그 불로 인해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살아가 이제 딱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라의 믿음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생겨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왜 뒤돌아보았겠습니까? 보통 여자들은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성읍을 다 태워버리면은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비참한 소리들 불타고 있는 그 모습 쳐다보는 것 자체가 끔찍해서 못 돌아봅니다. 돌아볼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왜 돌아보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 재산입니다. 미련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내 집이 어떻게 됐을까? 그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무조건 앞만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셨죠. 사라의 마음 속에는 롯의 처가 저랬던 것처럼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지금 여러분 이 롯과 롯의 처는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나도 롯의 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다가 나도 저리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롯의 처를 보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사라가 믿음의 경주자로 나설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는 무너져가고 있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의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만 시한부 인생 아닙니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군수선기에 타고 있던 151명의 사람들 순식간에 죽었죠.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붕괴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나라들이 영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라처럼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 내가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사라도 그때는 믿음 속에 들어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사라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만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그 자리에 어쩌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처럼 변화의 길을 달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죠.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무작정 언제까지나 기다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포도원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열매를 찾는 시간이 옵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너희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었던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해서 구원을 그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소돔이 멸망을 받는 것을 보면서 롯의 처가 멸망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변했습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열매인 이스마엘을 출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묻혀서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사라의 다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라가 다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한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건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바뀌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서셔서 발걸음을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이전과 같이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30분 읽던 거 1시간 투자하셔야 되고 주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새벽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나오셔야 되고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남모르게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셔야 됩니다. 이런 주변에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보십시오. 나도 저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제와 다른 오늘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와는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